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 똑바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앉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혹시 8살 때 기억나십니까? 8살 때 기억? 선생님 무슨 8살 때 뭐 하셨습니까? 아, 예. 그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김선혜 권사님 8살 때 뭐 하셨어요? 생각이 안 나요. 학교 가셨어요?
네.
여기에다 뭐 달고?
손수건.
무슨 손수건? 코 닦는 손수건. 우리 땐 그랬어요. 우리 땐 그랬어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8살 때 코 닦는 손수건 붙이고 학교 갔는데 오늘 8살 때 왕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예,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왕좌에 나갈 때 8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어떻게 8살 때 왕이 되었을까요? 배경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인데 2년 치리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몬 왕이 좀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하들이 이렇게 자객을 통해서 암살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구태타가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반역한 신하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직 어린 그 아몬 왕의 아들 8살 된 요시아를 왕위로 세우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왕이 되는 거니까요. 어렸지만은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8살 때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에 대한 그 신앙을 한 줄로 평가하는데 그게 바로 다음 절입니다.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right, 그러니까 올바르게 똑바르게 행한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약 20명입니다. 20명인데 그 중에서 8명 정도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 정직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8명의 왕이 바로 이런 왕들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하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여호사밧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익숙한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8왕은 성경이 평가할 때 정직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신앙의 왕이다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 다윗왕이 최고의 선한 왕이고 의로운 왕인데 다윗과 비등하게 비교될 만큼 그렇게 정직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세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윗의 길을 잘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극찬, 놀라운 칭찬을 받은 왕은 바로 요시아 왕 한 사람뿐입니다.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특별히 큰 행적은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쟁이 났을 때 찬양대를 대동하여서 찬송 불러서 그 적군들을 다 무찔렀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죽게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연장이 된 이런 신앙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요시아 왕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칭찬받은 왕은 요시아 왕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로나 우로나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요시아의 스토리가 지금 역대하인데 열왕기 하에도 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요시아 왕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5절 시작. 요시아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없다. 이럴 정도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다. 역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왕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얼만큼 잘 지키냐가 신앙의 척도였는데 구원의 축제입니다. 이 유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성대하게 지킨 왕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요시아 왕 시대에 무당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집안 가정신 드라빔이라는 신을 모시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집안의 신도 섬기고 그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본인뿐 아니라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상 제거하는 작업을 직접 나서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 귀에 들리게 합니다. 요시아가 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국민 성경 읽기 대회였습니다. 전국민 성경 읽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성경 읽기를 하였는데 지금은 우리 손에 성경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듣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제사장 등을 통해서 어른부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리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말씀 부흥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요시아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배경을 쭉 생각해 볼 때 아 이것이 축복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요시아 왕 때의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다에 재앙을 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재앙을 내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 이유는 요시아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증조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내 히스기야 아들 이 므낫세가 엄청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경건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악한 정치를 하였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습니다. 자녀를 신에게 바칩니다.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이 선왕당 같은 걸 다 부쉈는데 그걸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므낫세가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아합처럼 이방 종교를 섬겼습니다. 성전을 모독하였고 선지자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므낫세가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에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아들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당합니다. 그런 이유에 있었는지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는지. 그런데 이제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신앙을 보시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요시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한 것을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때문에 본인이 재앙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요시아 왕 때문에 선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시아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내렸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이 처음 기록된 모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때부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600년 전 일이고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일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인데 학자들이 그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세어 보니까 613개. 아, 기억하시죠? 법 조항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613가지 조항을 주셨습니다. 율법입니다. 규례입니다.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간추린 10개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지침서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은 그들의 스토리를 보니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론을 이렇게 부추켜 갖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도 섬기는 일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죠. 창세기 보면 신앙의 사람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름다운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이 시집올 때 뭘 갖고 왔습니까? 뭘 훔쳐왔습니까? 예.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그 믿음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를 가는 동안에 모압 땅의 모압 왕이 미인계 작전을 씁니다. 이쁜 여자들을 출애굽한 백성들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 미인계에 넘어가 갖고 결국은 그 미인계에 속아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일까지 하게 합니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공주를 좋아해서 연애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 왕 자체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큰 것, 감사하라고 했는데 가장 못한 것이 가장 큰 불평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엄청 큰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직 성인이 안 되었던 어린 자녀들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때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바로 요단강 그 앞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쭉 지나가다 마지막 때 보면은 꼭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신명기 28장입니다. 한번 가서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은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주 은혜롭게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의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런 거 다 암송하시네. 그리합시다. 그래서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런 복을 받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복을 주시는데 이와 같으니라. 이 문장의 형식이 그 다음에 축복의 이야기가 나지 않고 그 전에 축복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와 같으니라. 1절에서부터 축복이 되는데 우리 본절 바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보물창고를 열어사 다함께 시작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이고 모든 수고가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손으로 하는 일에 이게 헛수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결과가 되게 해주시겠다. 꾸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살림을 꾸어줄 정도로 넉넉한 살림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것은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명예로운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명예는 무엇을 갖고 있고가 아니라 정말 본이 되는 삶, 수치스러운 삶,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명예로운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 14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이와 같으니라. 이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2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어떻게 적군들과 싸울까? 그 걱정도 있었지만 먼저 생기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걱정입니다. 이 백성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성경 읽다 보니까 아 여호수아가 이러한 근심이 있었구나 걱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바로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면 서쪽입니다. 아직 동쪽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동쪽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겁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나페, 므나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승리한 이 지역을 보니까 살만한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인데 우리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는데 이 세 지파가 와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당황했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 돌지 않았느냐? 또 순종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가 안 간다고 하면 나머지 아홉 지파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지파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을 여기서 살게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 세 지파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이 다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정복이 다 끝날 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기도해 보니까는 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런 권위가 아직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전쟁하는 그 부담보다는 이 백성이 내 말을 들을까?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부담입니다. 지도를 하려면 따라와야 되는데 여호수아 마음에 이 세 지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에게 딴 소리를 하면 내가 어떡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7절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다 함께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 막혔던 게 뚫린다는 겁니다. 아예 막히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막히는 일이 삶 속에 많이 있겠지만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시겠다,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케이, 이제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지키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요단강을 건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따로 이 세 지파하고 따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지파. 누구죠? 르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만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그때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건너갈 텐데 당신들 모세에게 한 그 약속대로 꼭 진행하기, 꼭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라고 지도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마음은 앞으로 있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백성이 나를 따라올 것인가, 이게 큰 화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세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1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그들이, 이 세 지파 사람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니.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항상 걸리고 있었던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 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 백성들이 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서. 이때 여호수아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켜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형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선 백성을 통솔하는 일부터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 가나안 정복 동안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늙은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3장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인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그 다음 여호사가 아주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말씀대로만. 어떤 유대인이 랍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앙의 스승인 랍비에게, 랍비여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런 예화를 들려주면서 교훈을 합니다. 랍비가 하는 비유입니다. 왕에게 두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왕은 그들을 사랑했으므로 자비를 베풀고 싶었으나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으므로 벌을 면제해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깊은 낭떠러지 사이에 줄을 팽팽히 걸어놓고는 한 명씩 차례로 그 위로 걸어서 건너야 한다. 맞은편에 도착한 자는 생명을 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먼저 한 친구가 무사히 건넜습니다. 낭떠러지 사이에 밧줄이 있는데 무사히 걸었습니다. 뒤에 남겨졌던 친구가 먼저 건넜던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떻게 자네는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는가? 먼저 간 친구가 아직 건너올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네. 단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반대편으로 내 몸을 기울였네. 여호수아, 모세가 한 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변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도 세상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생을 소중히 살려면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함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 아닌 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기울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앞길에 밝은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대로 똑바로 다시 우리의 삶을 어드저스트 조정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요시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 때문에 백성들까지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 요시아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다음 주일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은혜를 누리고 나 때문에 내 삶의 주변이 은혜롭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정욕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더더욱 고든 길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등불되고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